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를 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지면 큰일이 납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처음에는 좀 모자라듯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아마 예상 밖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또 날씨가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음료수를 많이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주인이 얼마나 조바심을 가지겠습니까? 아마 수소문을 했겠죠. 그러나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문제가 도처에서 생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본문 속에서 문제 해결의 원리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문제 해결의 원리, 첫째는 예수님이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뿐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제자들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혼인집의 주인께서 왜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아마도 본문을 보면서 그 문맥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특별히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얼마나 없어지고 있는지 주인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보면은 아마도 이 집은 예수님의 친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다나엘이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뿐 아니라 우리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지요.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 만나서 우리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그분 오셔서 어디 계시는데 나사렛에서 목수하시는 분이야. 에이, 무슨 소리야. 그 천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의심부터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의심부터 하죠. 여러분, 이 의심을 하는 것도 일종의 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이렇게 가게를 둘러보면서 주인에게 이 물건이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또 그렇게 묻지 않고 이것이 이 집에서 가장 튼튼한 겁니까? 제일 튼튼한 물건입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것이 가장 최신형인가요? 최근에 나온 건가요? 이렇게 묻는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 같으면 뭐라고 물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가짜 아니에요? 아니면 제일 싼 거 주세요, 뭐 그런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물어봐요. 이거 진짜 맞아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여러분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의심부터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가운데서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72세 돌아가셨는데요. 60이 넘도록 여행을 다니면서 한 가지 습관이 뭐냐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왜 데리고 다니냐 하면은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에게도 여러 군데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음식 먹을 때 먼저 강아지에게 먹어보고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뭐예요? 기미상궁입니다.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쇼펜하우어를 평가하면서 강아지 목에 줄매 나는 것은 동물 학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쇼펜하우어가 동물 애호가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동물 사랑하면은 기미상궁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요. 이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잠을 자가도 조금만 무슨 소리가 나면 탁 일어나서 총을 딱 꺼내든다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만큼 겁도 많고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는 이발관에 가서 면도를 할 때 이 수염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 칼을 들고 면도하는 그 미장원 이발사를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목에 대니까 아마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고 이발사가 그 칼을 들고 온 동네 사람 다 밀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면도를 하니까 혹시 전염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 결벽증 때문에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외식을 나가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잔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자기 잔을 와인이나 뭐 물 마실 잔을 집에서 준비해서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식당 가면서 집에서 쓰는 숟가락, 젓가락 갖고 오시면 계십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식 담아주는 게 남 먹던 것이 더러워서 집에서 그릇 다 들고 가서 여기 담아주세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어디 가서 돈을 쓸 때도 수표를 쓸 때도 남들이 알아볼까 싶어가지고 독일 사람인데 그 얼마를 쓰고 난 다음에 자기 장부 기록하면서 독일말로 쓰지 않고 혹시 누가 알아볼까 싶어서 영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업 서류를 만들 때도 독일말로 쓰지 않고 그리스, 헬라어나 라틴어로 썼다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볼까 봐 의심해서. 그만큼 아주 염세주의 철학자였는데요. 이 나다나엘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주 선량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확실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소문이 그 동네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본문의 잔치집 주인도 아, 그 예수라는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물론 자기 친척이면 더 좋겠고요. 기회가 이 기회에 한번 초대를 해야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어서 아마 초대를 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잔치를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모질에게 되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그 현장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않게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주님이 계시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다른 데 가면 다 예수님 다 버리고 내가 주인 돼 살면 안 되는 거죠.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물론 자기의 아들인 걸 알아요. 자기가 배불러서 낳은 자식입니다. 어릴 때 젖을 먹이고 키운 자기 집에서 키운 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히 내 아들로만 생각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행적을 쭉 지켜보면서 아, 이분은 단순히 내 아들만이 아니구나. 임신할 때도 천사가 와서 임신할 것을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그 멀리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유대 나라는요, 보통 혼인식을 하면은 잔치를 하면 일주일 한다고 그래요. 그 참 오래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 포도주가 중간에 모자라서요. 그 포도주는요, 알코올 성분이 센 건 아니고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더운 지방에서 오면 시원하게 음료수를 대접을 하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마리아가 이 문제를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면 이 문제가 어려움이 난관이 해결될 거다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절을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한국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는 어머니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여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아 이거 금방 진 거 아닌가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주 효자이신데 금방지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투였겠습니까? 아니죠. 헬라어에 보면은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금방진 표현이 아니라 존칭으로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리아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마리아의 아들 이전에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시다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어머니를 존경하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절대로 어머니에게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이 말을 보면은 아주 단칼에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주 매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 말의 의미를 부드럽게 해석을 해보면은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저 주인의 문제지 그것이 왜 어머니와 저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머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줄 것을 마리아는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접근을 했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귀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입니까?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입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은 집 앞에 항아리를 두면서 거기다 물을 담아 놓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발이 뭐 거의 없었어요. 요즘처럼 이런 무슨 좋은 뭐 악어 신발에다가 좋은 신발이 없지요. 그저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많았고 그 먼지투성이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조금 괜찮은 사람은 샌들 정도를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많아요. 그리고 더운 지방입니다. 다니면 땀이 나요. 땀이 나면은 어떻습니까? 몸에서 쉰내도 나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손님이 오면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통례, 그 통과 의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아리는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죠. 절대로 포도주를 담는 그런 귀한 항아리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째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손짓을 발짓을 그 물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인들은 이해가 안 되죠.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하인들은 순종을 해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물을 채우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것은 더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담아놓은 물인 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포도주인 것처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거 순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을 하죠.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덤 앞에 가서 그 큰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신을 넣고 앞에다 큰 돌로 딱 막아둡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 장례 문화예요.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는데요. 그걸 뭐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넘었어요. 그래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문을 막은 건 크고 무겁습니다.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서 그 돌문을 주님께서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에 사람들이 순종을 해서 옮겨놓습니다. 이런 현상을 요즘 우리 시대로 표현으로 한다면 이미 장례를 치려고 하관을 한 지가 한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파고 관뚜껑을 한번 열어봐라. 그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미 장례를 치려고 하관식을 하고 이미 몸은 썩어서 가고 있는데 다시 땅을 파서 그 관뚜껑을 열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하인들이 순종하다가 욕을 먹고 망신을 당하고 참 창피를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우 이 좋은 술이 어디서 났느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좀 취하고 나면 나중에 좀 안 좋은 싸구리를 주는데 이 지금 어떻게 반대로 하느냐? 처음보다 갈수록 이렇게 포도주 질이 더 좋은 걸 주느냐?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내용을 아니까 그 결과를 아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주님의 말씀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 이 포도주가 필요한데 손발을 씻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아두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담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포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물만 부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든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왜 순종하기가 어렵냐면은 잘못했다가는 개망신을 당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물을 갖다 주지 않으면 그건 뭐 무슨 물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관없어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는 그 자체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면서 이거 포도주입니다 라고 할 때 망신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사용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 그래요. 내 능력에 비추어서, 사람의 능력에 비추어서, 사람의 이성에 비추어서 이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초라하고 뛰어봤자 100m 1분에 100m밖에 못 달려. 그러면 마치 하나님도 1분에 100m밖에 못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경험, 우리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을 못하냐면은 사탄이 순종을 막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같이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왜 넘어집니까? 왜 쓰러집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에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 버나드는 여섯 그 항아리가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70가정 패밀리가 먹고도 남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클레이는 180갤런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변화가 된 것입니다. 뜯어주라고 했을 때에, 말없이 순종했을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적이 어디에서 있었다고 그랬죠?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나에 가시면은 이 가나 혼인잔치 교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든 그 기적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학자들 간에는 거기가 2000년 전에 거기가 맞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항아리가 쭉 있고 그리고 옛날 집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서 가나 혼인잔치 교회를 들리죠. 그 들어가서 그 집터에다가 사람들이 동전을 많이 던지고 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거기에 이율곡 선생님이 누워 계세요. 그리고 세종대왕도 여기저기 누워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서 코인 던지고 동전 던지는데요, 한국 사람은 통이 커가지고 거기다가 이율곡 선생님도 던지고 세종대왕도 던지고 요즘 같으면 뭐 신사임당도 아마 던질 겁니다. 한국 사람 통이 크잖아요. 이율곡 선생님은 1,000원짜리 지폐 있고 세종대왕은 10,000원짜리 있고 심사임당은 50,000원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던지고 갑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왜 사람들이 돈을 던지고 갈까요? 아마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그때 일어났던 그 기적이 내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식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좀 놀라운 기적 체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돈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돈을 던진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명령이구나 싶으면 그때 순종하시면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싶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믿으라고 하면 믿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기 말 시험에서 교수님이 문제를 냈는데요.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 옥스퍼드가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수재들만 모이는 학교예요.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라고 썼습니다.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하버드 다닐 때 뭐 이런 비슷한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를 낸대요, 시험. 그러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전 아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다른 대로 열심히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아들이 한 이야기가, 아빠 그랬으면 F 나와요. 그런데요. 옥스퍼드 학교니까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열심히 시험을 공부를 한 대로 쓰는데 한 학생은 끝까지 눈을 감고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쓰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시간 1분 전에 딱 한 줄 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이 그 클래스에서 최고 점수 A+를 받았어요. 뭐라고 썼느냐?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래서 뗍니다.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마음에 참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잖아요. 그 강아지들 이쁘다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서 I hate you, 나 너 정말 미워 그러면서 막 쓰다듬으면 강아지는 지 좋아하는 줄 알고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빽빽 질러봐요. 잘못하다가 물립니다. 큰일 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한다고 말했느냐 미워한다고 말했느냐 이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 말로만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